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장석희입니다.
11장. 어느 날 예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오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밤늦게 친구 집에 가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자. 여보게, 빵 세 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여행길에 나를 찾아왔는데 그 친구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네. 그러면 그 친구는 안에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가보게. 문은 잠겼고 아이들과 나는 벌써 잠자리에 들었으니 지금 일어나 빵을 줄 수가 없네. 잘 들어라. 그 사람이 친구라고 해서 그가 일어나 빵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끈질기게 조르면 그가 일어나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구하여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을 것이다. 찾는 이는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을 둔 사람이 있느냐? 너희 아들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아들에게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그리고 너희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는 악한 사람들이다. 그래도 너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더더욱 당신에게 청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느 날 예수께서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셨다. 그 귀신이 나가자 벙어리이던 그 사람이 곧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는 귀신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예수께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지를 알아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스스로 갈라져서 싸우는 나라는 모두 망한다. 가족도 서로 싸우면 흩어지고 만다. 이처럼 사탄이 스스로 나뉘어 자신과 싸우면 그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너희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다. 내가 바알세불에게 힘을 얻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단 말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나타낸다. 힘센 사람이 빈틈없이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이기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이 믿었던 무기를 빼앗고 그의 재산을 약탈하여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줄 것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에게 들어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게 되면 그 귀신은 쉴 곳을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닌다. 그러다가 쉴 곳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말한다. 내가 있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그 귀신이 돌아와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면 다시 나간다. 그러고는 자기보다 더 나쁜 귀신을 일곱이나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 자리 잡고 살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가 큰 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을 낳아 기른 어머니는 복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큰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은 참으로 악하다. 그들은 내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어떤 표적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에게는 요나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냈다는 표적이 되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세대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아들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표적이 될 것이다. 심판날에 시바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할 것이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들으려고 멀고 먼 곳에서 찾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아라, 이제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심판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이제 요나보다 더 위대한 것이 여기에 있다. 등불을 켜서 그것을 숨겨두거나 그릇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 등불은 등잔대 위에 얹어놓아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한다. 내 눈은 몸을 밝히는 빛이다. 눈이 성하면 내게 필요한 빛을 다 받는다. 그러나 눈이 성치 못하면 모든 것이 캄캄할 것이다. 그러니 조심하여라. 내 안에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간직하도록 하여라. 내 몸에 빛이 가득하여 몸의 어디에도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마치 등불이 너를 비치는 것처럼 내 온몸이 밝은 빛을 낼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께 자기 집에서 음식을 드시자고 청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집에 들어가 상 앞에 앉으셨다. 그런데 예수께서 음식을 들기 전에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파 사람이 깜짝 놀랐다. 그때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이나 접시의 겉을 깨끗이 닦는데 너희의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않으셨느냐? 그러므로 마음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모든 것이 깨끗할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아,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온양과 그 밖의 모든 채소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나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10분의 1을 바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정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반드시 실천했어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다시 말한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정말로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회당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사람들에게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아무런 표지가 없는 편평한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무덤인 줄도 모르고 그 위로 걸어다닌다. 한 율법 선생이 예수께, 선생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율법 선생들도 함께 모욕하시는 것입니다. 하고 투덜거렸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 율법 선생들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지키기 힘든 어려운 규칙들을 억지로 사람들에게 지운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그들을 도우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너희에게도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가 예언자들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 예언자들을 죽인 것은 바로 너희 조상이었다. 너희는 조상들이 한 짓이 잘한 짓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예언자들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 사람들에게 보낼 것이다. 그 예언자와 사도들 가운데서 더러는 죽임을 당하고 더러는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생겼을 때부터 모든 예언자들이 흘린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곧 아벨을 죽여 흘린 피에서부터 사가랴가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 흘린 피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지금 살고 있는 너희는 이 모든 사람을 죽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선생들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너희는 배움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사람들에게서 빼앗았다. 그러고는 너희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그리로 들어가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실 때에 율법 선생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앙심을 품고 예수께 대들며 여러 가지 물음을 퍼부었다. 그분의 대답에서 트집거리를 찾으려는 것이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28장.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당부하였다.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이제 곧 밧담 아람에 계시는 부디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서 거기에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들 가운데서 내 아내가 될 사람을 찾아서 결혼하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마침내 네가 여러 민족을 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땅을 내가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이렇게 복을 빌어준 뒤에 이삭은 야곱을 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다. 라반은 아람 사람 부디엘의 아들이며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라버니이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에서 아내감을 찾게 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감을 찾아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는 것과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 말에 순종하여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에서는 자기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사람의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도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의 딸 마할랏을 또다시 아내로 맞이하였다. 마할랏은 느바요스 누이이며 아브라함의 손녀이다.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에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의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주립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너의 주립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중심으로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우리의 행사가, 우리의 행위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못하면 행하지 못합니다. 오늘 22절, 23절 보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했고요. 25절 중간에는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했고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4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마태복음 13장 16절이고 누가복음 10장 23절에도 제자들 돌아보시며 정중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보기도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귀로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진리를 듣되 단순히 소리도 듣고 마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경계하여 이르시기를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9절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했지만 역시 증거하는 행위가 없이는 들을 수 없다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바울의 1차 전도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주간 바울의 말씀을 들은 사도들은 두 번째 안식일에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사도행전 13장 44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들을 때 생명의 진리로 듣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말씀 중심으로 많은 사람이 스스로 속이고 있습니다. 누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혀를 다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은 헛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자만하고 자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외관을 꾸미는 데만 열중이고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말하는 경건과 의미가 전혀 다른 말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드레스 코스, 드레오마이, 기도문을 중얼거리다 해서 유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예배의 외적인 모습, 즉 기도, 구제, 금식 등으로 외식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내면적 경건에는 별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스스로 신앙의 기준을 설정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자신이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되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만 합니다. 신앙의 위대한 스승인 바울조차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2절에 고백하는데 우리 자신들은 얼마나 더 부족합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비교될 수 없는 행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0장 24절에도 기록되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많은 선지자들과 신앙의 위인들이 주님을 뵙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었지만 불가능했다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이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공부가 또 일이 사업이나 직장이 가족이나 친척이 친구가 심지어는 TV 드라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마태복음 19장 22절이나 누가복음 18장 23절인데 생명의 말씀을 결국 그의 재산이 막아서 듣지 못하게 만든 일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까? 그러나 다 듣지 못합니다. 들었으므로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요한복음 9장 41절입니다. 내가 와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했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누가복음 15장 22절에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신을 속일 수 있을까?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경건, 머리로만 아는 신앙은 바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명령은 행함으로 복이 된다는 겁니다. 행함의 기초는 바로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22절 그리고 23절 상반절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했는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편 119편 14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역시 시편 128편 1절입니다. 누군가가 행하겠지 하는 생각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아무도 행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행해야겠다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행하면 벌써 한 사람은 행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행한다고 하는 것은 곧 본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로마서 12장 10절이고요.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복은 행하는 사람 각자의 것입니다. 성경에 보는 대로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랬고 기생 라합이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에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24절에 이르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5절에 또 이와 같이 기생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역시 야고보서 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9장 41절에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바른 신앙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얼마나 행하느냐에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위대한 선자가 그리고 왕이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던 복된 소식을 듣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진리의 말씀으로보다는 또 하나의 듣기 좋은 소리로 듣고 흘려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생명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기 때문이라고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약속하신 응분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랑은 곧 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행함으로 바꾸어서 읽을 수 있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나는 행하지 않으면서 누군가가 어떤 일을 행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남이 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한가하게 노닥거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문제는 어느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임을 의식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기를 원하면서 적어도 나의 변화는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변하지 않는 이상 교회가 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는 다음해가 아니라 지금 봉사하고 지금 삶을 드려야만 합니다. 다음 어느 순간에는 하고자 해도 기회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성경을 연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어떻게 광야에서 생활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부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로 가나안 정복과 그 뒤에 일을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2장까지는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토지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군대는 진군하는 도중에 높은 성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비밀리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 은신처를 얻었습니다. 그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며 도피할 길도 마련해 주었습니다. 기생 라합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었기 때문에 후에 그는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한다갈 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정탐꾼들로부터 유리한 정보를 얻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여리고를 붙이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인해 물이 부른 요단강을 그들이 건너려고 준비할 때 아마 그들은 40년 전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이제 역사는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흐르던 강물을 멈추게 하셨고 그들은 메마른 땅을 걸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이에 관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기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비아 바다 여매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 언약기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안전하게 강을 건너간 후 이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강 속에 하나는 강 서쪽 벌판에 세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성에 이르기 전 하나님께서는 그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 주위를 7일 동안 돌았을 때 마침내 그 성벽은 무너졌고 성을 점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고고학자들은 이 사실에 대한 뚜렷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벽은 언덕을 미끄러져 내려 성 밖으로 무너졌지 성 안으로 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만약 그 성벽을 외부에서 들보 같은 것으로 쳐서 무너뜨렸다면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졌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 이스라엘은 행군을 계속하면서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아이라는 성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은 아간의 죄 때문에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아간은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물건을 노략질했습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어가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을 범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무서운 교훈입니다. 아간은 죽음으로 그 죄의 형벌을 받았으며 그 후 아이성은 손쉽게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실에 크게 놀란 이웃지방의 기브온 주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와 친선을 맺자고 제의하여 서로 가깝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위에 있던 다른 족속의 다섯 아모리족 왕들은 크게 격분하여 기브온에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다른 한편이 되어 싸운 이 전쟁은 세계 역사상 유명한 전쟁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이에 관한 내용은 여호수아서 10장에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적들은 크게 패배했고 이에 따라 가나안 정복 문은 열리게 되었으며 물결치는 듯한 이스라엘 군사 앞에 31명 왕이 쓰러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 지파별로 차지할 땅을 제비 뽑아 결정했습니다.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의 반지파 등은 요단강 동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레위 족속은 48개의 성읍을 받았습니다. 그 가운데 6개의 성읍은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을 범한 자를 위해 도피성으로 예비해 두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갈렙은 특별한 유업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는 85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백성은 마음을 합해 실로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이 성막은 그 수백 년 동안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백성이 약속한 땅에 정착하게 되었으므로 여호수아는 그들을 새김이라는 것을 모아놓고 고별연설을 합니다. 그의 고별연설로 여호수아서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는 마지막 연설을 통해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5절에서 그가 한 말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와 같이 백성을 권면하고 여호수아는 그의 나이 11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은 어떤 조직된 정부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에는 그토록 단결해서 긴밀히 행동을 취하던 열두 지파들은 각기 헤어져 자기들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00년간 7번이나 변절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401년부터 1100년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회개시키기 위해 7번이나 이방인들이 그들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할 때는 여호와께서 7번이나 사사들을 보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모두 15명의 사사들이 활동을 했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권위는 임금의 것이라기보다는 목자의 권위였습니다. 그들은 적들로부터 그의 백성을 구원하기도 했고 백성들 사이에 벌어진 분쟁을 조정하고 재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사는 이스라엘의 일부분만 다스렸으며 사사들이 전혀 없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는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17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처럼 여러 번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요?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들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의 우상 숭배를 본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가나안 정복 당시의 사람들이 모두 죽었으므로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는가를 잘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셋째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지도자가 없었으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하나님보다는 자신들을 기쁘게 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의 형벌이 내려질 때에만 구원을 호소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회개의 의미를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신 것은 그들이 범한 죄를 깨닫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로 하여금 자책하게 만들었고 그들의 슬픔은 잘못된 길을 돌이키게 했습니다.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만으로는 회개가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을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생활을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사사기에는 어떤 사사에 관한 일은 조금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사의 일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락과 함께 백성을 통치했던 드보라는 유일한 여자 사사입니다. 드보라에 관한 이야기는 사사기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은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무찌른 사사입니다. 위대한 사사 가운데 하나로 입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집에 돌아올 때 제일 먼저 환향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는 어리석은 약속을 함으로써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먼저 환영하러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그의 힘으로 혼자 블레셋 대군을 무찌르기도 했습니다. 최후의 유대한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하여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옳은 길로 인도하였으며 이스라엘의 통일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복과 사사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우리가 룻기를 살펴보지 않고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룻기를 가르쳐서 사사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백성과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으로 간 한 젊은 모압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후에 룻은 보아스와 재혼하여 다윗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계보 안에 들어가는 이방인 여자가 되었습니다. 룻기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읽어볼 만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귀중한 책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